출애굽기 147번 메시지 금양단 첫 번째 29장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본 후 우리는 이제 30장에 있는 놀라운 것, 즉 금양단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예표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예표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표들을 교리적으로 연구하거나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이 예표들을 적용하려면 많은 체험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봉사가 행해지는 것. 나는 분향단에 관해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분향단은 출애굽기의 배열에 있어서 왜 그렇게 나중에 개시됩니까? 25장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장막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항목이 법궤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상과 등대가 나오고 성막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25장과 26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분향단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27장은 놋제단과 성막의 뜰을 기술하고 있으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하여 말하고 29장은 제사장의 거룩해 됨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실상 29장은 제사장의 음식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말하고 29장은 그들의 음식에 관하여 말하는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온 후 우리는 3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금양단에 관한 기술을 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성막 안에 기술된 기구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와 제사장 직분의 정비의 갖춤을 기시한 후에 기술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향단은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들이 개시된 후에야 나옵니다. 우리는 분향단이 제사장이 거룩히 됨에 관하여 말하는 장 다음에 기술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손을 채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29장의 말미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이 준비되었고 제사장들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봉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봉사, 제사장의 봉사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제사장의 봉사가 분향단 아닌 번제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신성한 기록에 따르면 이 봉사는 금양단, 즉 두 번째 단에서 시작합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바깥들의 번제단, 즉 첫째 단과 성수에 있는 금양단, 즉 둘째 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의 봉사는 분향단, 즉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분향단에서 제사장의 봉사가 시작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분향단의 위치. 분향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성막의 그림에 주시하기 바랍니다. 바깥들의 출구는 해 뜨는 쪽인 동쪽에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깥들 안에 있었습니다. 길이 30규빗, 너비 10규빗, 높이 10규빗의 건조물인 성막은 20규빗 곱하기 10규빗인 성소와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10규빗인 입방체의 지성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상은 성소의 북쪽에 있었고 등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성막 전체의 초점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분향단의 위치는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이 휘장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휘장 안에 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향단의 위치에 관하여 구약과 신약은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은 분향단을 장 앞에, 즉 장 밖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향단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휘장 바깥에 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4절은 지성소에 금양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상 애매모호한 것은 많은 요점들에 있어서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분향단의 위치에 관한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곳인 속죄소 위, 즉 진거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심지어 기록은 둘 사이를 분리하는 휘장을 언급하지도 않고 분향단을 진거교 앞에 둔다고 말합니다. 둘째, 미국 표준역 성경에 따르면 열왕기상 6장 12, 22절은 분향단이 내소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내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곳인 속죄소를 가진 진거교회가 안에 있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먼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진거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에 분향단과 진거교회의 속죄소 모두의 속죄를 위한 동일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35절은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상과 등대만을 언급합니다. 거기에서는 분향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분향단은 기도와 관계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교회 위에 속죄소로 상징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임을 봅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성소로 상징된 우리의 혼의 부분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로 상징된 우리의 영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 모든 점들로 인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2절에서 상과 등대가 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금향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념은 히브리서의 전체 강조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혼에서부터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성막과 바깥들의 그림에 따르면 법궤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질적인 중심은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교의 생활의 신성한 실행, 즉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실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 즉 경륜, 행정, 실행, 분배, 움직임, 통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동의어, 즉 같은 뜻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실행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분배하시고 행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막의 그림은 이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는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그림입니다. 분향단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아니나 분명 하늘의 정치가 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정치학, 즉 하나님의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는 정부의 중심, 하늘에 속한 수도입니다. 분향단은 하늘에 속한 대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세워지고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하나님의 백악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하는 생활, 즉 그분이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행정의 책, 신성한 집행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 전역에 걸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행정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의 중심은 보좌가 아니라 계시록 8장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위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향은 이 기도들과 합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의 정책들을 집행하십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생활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중심입니다. 계시록 8장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을 읽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도들의 기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계시록 8장의 기도는 이제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기도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활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은행에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은행이 당신의 이름을 종기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대신하는 이름을 종기 여기겠습니까? 은행은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대신한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있어서 당신은 그 사람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사실상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합당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중재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대표하는 책. 성경은 그림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묘사된 그림은 성막과 바깥들의 그림과 일치합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성막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막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의 기록은 성막의 기록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거듭남을 통한 씻음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씻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씻는 것이 거듭남의 물두멍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제단과 요한복음 3장의 물두멍에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6장의 진설상에 이릅니다. 이 상의 떡은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등대는 8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막과 제단과 물두멍과 성과 등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디에서 법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법궤는 14장, 15장, 16장에 있습니다. 이 세 장은 지성소를 계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장들은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 즉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분향단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의 기도를 봅니다. 사복음서들은 주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른 경우들을 기록하나 요한복음 17장처럼 합당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요한복음 17장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장의 기도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이며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암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향단의 효능. 분향단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번제단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제단에 나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번제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인해 우리는 어느 날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회개한 이유를 압니까? 당신은 분향단, 하늘의 대각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 없는 번제단은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분향단 없이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의 체험은 같지만 거듭남의 체험은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나 몸인 교회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소서. 분향단에서의 또 다른 기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이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두멍에 잠기기를 원할 것이며 그 영으로 잠기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아나하임에서 우리는 이 굶주린 자들이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진설상으로 인도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그분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에 있지 않고 조그마한 음식 광주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믿는 이들을 그들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성소한의 상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 하는 분향단에서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봅니다. 나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수적으로 아직 적고 진행이 느리나 주님의 더 많은 백성이 그분의 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나는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을 통하여 많은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성도들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에야 나는 중앙아메리카에 코스타리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사노세에서 온 편지는 그 수도에 교회가 있고 그 근처 지방들에 주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그들이 말씀에서 받은 영양 공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상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많은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악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기도는 믿는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빛빛 좀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은 항상 진설상 다음에 옵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먼저 영양 공급받기 위하여 상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빛빛 좀 받기 위하여 등대로 갑니다. 요한복음의 배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먹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우리가 먹게 될 때 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먹고 빛빛춤을 받기 위해서는 분향단에서 이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 먹는 체험과 빛빛춤의 체험을 가진 후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을 접촉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단지 일을 수행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있어서 우리는 밭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접촉하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간증을 접촉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교회들은 여전히 성소 안의 진설상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중에서 아직도 상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간증인 성막에 중점을 만지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이것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기도가 분향단에서 드려진다고 믿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이 태워져서 올라갈 때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됩니다. 이 집행은 분향단에서 드려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이 길로 들어오도록 설득당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말리려고 했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을 말리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분향단 때문에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유와 여기로 우리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향단에 의하여 동기가 생겼고 분향단에 의하여 보냄받았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회복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몇 년 전에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자들이 행하려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를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에 확증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반대가 왜 오는지 압니까? 분향단에서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인도되었기 때문에 반대가 옵니다. 사실상 반대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성한 인도를 갖습니다. 반대자들도 바쁘지만 중재자와 중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바쁩니다. 결국은 하늘에 속한 백악관에서의 기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늘에 속한 백악관, 즉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다룬 것의 빛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을 고찰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장이 있음을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넘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중재는 번제단의 효능과 진설상의 풍성과 등대의 빛낭, 특별히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를 내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참으로 성막의 분향단이며 성막의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유발시키는 곳입니다. 분향단은 사람들을 번제단으로, 물두멍으로, 진설상으로, 등대로, 지성소의 법궤로 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기도는 분향단의 놀라운 그림입니다.